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미 상원이 5일 탄핵 심판 최종 표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인 권력남용과 의회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표결에 붙였습니다. 권력남용 혐의는 찬성 48표 대 반대 52표로 의회 업무방해 혐의는 찬성 47표 대 반대 53표로 각각 기각됐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소속 민롬니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의 어제 표결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반 동안 이어진 탄핵 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란은 5일 미국의 중동평화 구상이 트럼프보다 먼저 사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테헤란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중동평화 구상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첫째, 어리석고, 둘째, 사악함의 신호이며, 셋째, 실행 첫날부터 그들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트럼프보다 먼저 사장될 것이라고 주장됐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의 계획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560여 명이 숨지고 3만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6일 어제 3,694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2만 8천여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추가 감염된 사례는 사흘 연속 하루 3천여 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80%는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후베이성에서만 70명이 숨졌습니다. 우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2개를 긴급히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우한에는 아직도 의료 증가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한시 고위 공무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몰려들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6일 일본의 대형 유람선에서 바이러스 감염자 10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유람선 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150여 명과 고열 증상을 보인 120여 명 등 27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유람선에 탑승한 약 4천 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바이러스 잠복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까지 2주가량 선 내에서 격리 조치돼 대기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7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일부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 부과되던 제품은 5%로, 5%였던 제품은 2.5%로 인하됩니다. 중국 재무부는 6일 성명에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하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의 이번 발표로 아시아 전역의 주식시장이 반등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발표 후 2.6% 상승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대회 개표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6일 현재 97% 개표 결과 부티지지 후보가 26.2%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6.1%로 부티지지 후보를 바짝 쫓고 있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18.2%,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5.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공군사령부는 성명에서 오전 0시 33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를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태평양 상공을 4,200마일 비행해 마셜군도의 콰잘렌 환초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에는 실제 탄두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발사가 통상적인 시험 발사가 아닌 개발용 시험 발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마르 콜버트 미 공군 대령은 미니트맨3는 노후화되고 있으며 이번과 같은 현대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저출력 핵무기를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인 산나 마린 총리가 이끄는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로 유럽에서 8번째로 큰 나라죠. 하지만 인구 밀도는 매우 낮은 나라인데요. 그런데 핀란드 새 정부가 아이가 태어난 후 164일 동안 부모에게 각각 동등하게 가족 휴가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핀란드는 기존에 있던 육아휴직법을 어린이 중심으로 남녀 평등하게 바꿨다고 하는데요. 핀란드의 새로운 가족휴가 정책으로 출산한 부모는 각각 164일, 그러니까 약 7개월 동안 수당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원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배우자에게 69일까지 휴가를 양도할 수 있고요. 한 부모 가정에게는 328일의 가족휴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이 가족휴가 정책은 빠르면 2021년 가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육아휴직 정책이 그래도 스웨덴만큼 관대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총 480일의 휴가를 한 가정에 제공하거나 부모에게 각각 240일을 주는데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2019년 미국을 포함해 31개 부강한 나라들의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분석했더니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이 최고로 나타났고요. 미국은 출산 후 부모에게 국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2019년 12월 연방 공무원들에게 12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7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 사이 황해도 지역에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9도에서 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가 부릅니다. 부잣집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에게 진주를 사줄 능력은 안 되지만 언젠가 꿈이 이루어지면 그녀는 제가 어떤 남자였는지 알게 될 거예요. 업타운 걸 첫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오늘 14일부터 7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6일 현재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 발이 묶여있던 미국인 약 350명을 태운 전세기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과감한 개혁 조치에 관한 찬반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기로 했군요.
예, 중국 정부가 오늘 14일부터 약 1,700여 개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관세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산 제품 약 750억 달러치에 대해 5%에서 10%로 관세를 더 올렸는데요. 오늘 14일부터 5%는 2.5%, 10%는 5% 이렇게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취하는 겁니까?
14일 미국이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의 발효에 맞춰서 관세를 내리는 셈이죠.
미국도 이미 관련 조처를 취했다고요?
예, 미국은 지난달 16일에 기해서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5%에서 7.5% 역시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중국 관세 세칙위원회 측은 이날 발표해서 중국 정부도 이에 맞춰서 관세를 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이번 조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무역 합의를 존중하고 합의 내용을 실현해 가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관세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국 관리들이 미국 측에 이행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중국 관리들이 지금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감안해서 미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과 관련해 유연성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고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예,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미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수출 호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내 사업 투자를 견인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군요.
네, 중국 재무부가 6일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별도의 성명을 내는데요. 이 추가 조정은 양국의 경제와 무역 상황이 전개되는 데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 중 대두의 경우 현재 관세가 어떻게 매겨져 있나요?
예, 대부분의 미국산 대두에는 현재 30%의 관세가 매겨져 있고요. 1,000만 톤 상당의 대두는 관세가 면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세가 인하하면 27.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돼지 사료로 주요 소비되는 이 미국산 대두의 가장 큰 소비국인데요.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 인 중서부 농촌 지역에 타격을 가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은 품목에 25% 관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번 조처로 인한 파급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한에 발이 묶여 있던 미국민들을 더 데려왔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떠난 미국 정세기 두 대가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두 전세기 안에는 우한에 발이 묶여 있던 미국인 350명이 탑승했습니다.
지난번 1차 전세기는 캘리포니아주 마치 공군기지에 착륙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전세기 두 대는 샌프란시스코 북쪽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착륙했고요. 이 중 한 대는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이고 인근 미라마 비해병대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탑승객 중에서 감염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감염 증상을 보인 사람은 현재 없고 다만 어린이 한 명이 오는 도중에 발열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린이는 따로 인근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바이러스 잠복기로 알려진 2주일 동안 군 기지에서 격리에 조처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수시로 당국의 검역을 받게 됩니다.
이 격리 조처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보건당국은 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됐고 미국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2주 동안 격리 조처한다는 방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자국민 이송 작전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미국 정부는 6일 두 대의 전세기를 더 띄워서 우한에 있는 미국민을 데려올 방침입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전세기가 마지막 전세기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한시에는 우한 주재 외교관을 비롯해 약 천여 명의 미국인이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6일 중서부 위스콘신 주에서는 또 새로운 감염자가 나오면서 현재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6일 현재 사망자가 56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도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 하루 사망자가 73명이 나오면서 또다시 하루 최대치를 넘겼는데요. 사망자 대부분인 540여 명은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출신입니다. 하지만 텐진, 헤이룽장성, 구이저우성 등에서도 각각 한 명씩 사망자가 나오면서 주변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 지역에서는 필리핀과 홍콩에서 사망자가 각각 한 명씩 나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동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 이슬람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따르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혁이 진행되는 나라로 사우디를 뽑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 내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젊은 세대와 여성의 자유를 부여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성의 자유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여성들은 아버지나 오빠 등 집안의 남성이 운전을 주지 않는 한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야바라고 하는 검은 통옷을 입고 머리에 니캅이라고 해서 눈만 내놓고 얼굴과 머리 전체를 덮는 가리개를 하고 다녀야 했는데요. 이제 이 니캅 착용 여부는 이 여성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요. 여성의 운전도 허용을 해서 이 거리에서 여성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모습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오락이나 여가 활동에도 제약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극장들이 문을 여는가 하면 가수들의 공연이나 오락 행사 등도 열리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런 공간에서 남녀가 함께 섞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식당에서도 가족석을 제외하곤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분리돼 있었는데 이제 이런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루에 5번 기도를 올려야 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기도 시간 중 상점 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것도 이제 폐지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무타와라고 부르는 종교 경찰이 불시의 감독에 나서서 강도 높은 처벌을 가했는데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여성이 머리를 제대로 가리지 않는 복장을 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 경찰의 권한 역시 제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사회가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요.
예,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개혁 정책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왕위 계승 순위 2위에 있던 빈 살만 왕세자는 미래 석유 자원 고갈을 대비하고 사우디의 경제 다각화를 이루기 위한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당시 왕위 계승 1위였던 사촌형을 제치고 왕세자로 등극을 하면서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성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조처도 경제 다각화의 일환인 건가요?
맞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로 여성 사회 진출이 거의 없는 사우디 여성들이 노동 일선에 뛰어들면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운전을 하고 미용 분야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사업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3,400만 명인 이 사우디 인구가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젊은 인구가 대다수입니다. 또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아우르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경제 다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반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요.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겁니까?
예, 자 개혁이 너무 빠르게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괜찮지만 소도시나 시골 지역에선 이런 변화에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슬람 전통 규례를 타파하는 데 대한 이 비판도 있는데요. 정부의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슬람 성직자들 역시 개혁 조치에 대해선 노골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변화와 개혁이 일고는 있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독재 국가라는 시각도 있죠.
예,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살인 사건입니다. 이 반정부적인 입장으로 미국 언론에 사우디 왕가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기고하기도 했던 카쇼기 씨가 터키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살해됐는데 이 사건의 배후에 빈 살만 왕세자가 있던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쇼기 씨 사건에 왕실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미국과 사우디 공맹은 굳건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우디의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사우디 내에서 인권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우디의 여성 운전 금지 등 이런 목소리를 내 많은 수많은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수감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5일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이와 관련해 연설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이 미국의 국내 테러의 최악의 해였다고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5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연방 상원에서 기각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와 관련해서 연설을 했죠.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이날 오후 12시 20분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날 이 본인 탄핵안이 기각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먼저 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아주 불공평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We've all been through a lot together and we probably deserve that hand for all of us because it's been a very unfair situation.
네,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겪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변호인단과 참모들 그리고 공화당 의원 등 이번 탄핵 심판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탄핵을 비롯해 특검 조사 등 지난 3년 동안에 본인이 겪었던 일들이 악마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It was evil. It was corrupt. It was dirty cops. It was leakers and liars.
네,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다른 대통령한테도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기각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날 국가 조찬 기도회에 나와서 연설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탄핵 심리를 시작한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이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두 가지 혐의로 탄핵 심리를 받았죠.
네, 권력 남용하고 의회 업무 방해 혐의인데요. 이 권력 남용 혐의는 표결 결과가 찬성 48대 반대 52가 나왔고요. 의회 업무 방해 혐의는 찬성 47대 반대 53이 나와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혐의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다르게 나왔군요.
네, 공화당 소속인 밋 롬니 상원의원이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진 반면에 의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날이 이탈표가 공화당 쪽에서는 이 롬니 의원이 유일했는데요.
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다 탄핵안에 찬성했고요. 롬니 의원을 제외한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사실 탄핵안이 인용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지지해야 하는데요. 이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입니다. 이 공화당이 53석이고요. 민주당하고 무소속이 합쳐서 47석인데 이 민주당과 무소속이 모두 인용에 찬성을 해도 공화당 쪽에서 20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이 인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들은 몇몇 중도 성향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더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롬니 의원하고 수전 콜린스 또 리사 머카우스키 등이 몇몇 이 중도 성향을 가진 공화당 상원의원 쪽 움직임에 눈길이 갔는데요.
네.
롬니 의원은 5일 탄핵안 표결에 앞서서 이 권력 남용 항목만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머카우스키 의원하고 콜린스 의원은 앞서서 이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었습니다.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탄핵감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난해 12월에 이 민주당의 다수당인 연방 하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부당하게 압박했고 또 관련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구를 둔 의원 두 명이 특히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엘라바마 출신이죠. 덕 존스 위원 표결에 앞서서 오래 고민한 끝에 탄핵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고요. 또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조 맨친 상원의원 역시 표결 전에 찬성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표결로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진 탄핵 정국이 드디어 마무리됐군요.
네, 넉 달 넘게 이어진 이 탄핵 국면이 이제 끝난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두 당이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먼저 민주당 척 슈머 대표 결국 기각됐지만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초당적인 탄핵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도 6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시작했던 것을 재차 옹호하면서 이 탄핵에 찬성한 롬니 상원의원의 용기를 이 신이 축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탄핵 심판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탄핵을 둘러싼 분열을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탄핵의 단초가 됐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올해 대선 국면에서 다시 계속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의회에서 증언했군요.
네, 여기서 지난 한 해 도메스틱 테러, 그러니까 국내 테러 행위로 인해 1995년 이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밝혔습니다.
네.
5일 하원 법사위원회 출석에 앞서서 보낸 자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공격이 미국 안에 머물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외국과 연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국내 테러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서 저지른 게 아니라요. 미국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테러를 말합니다. 레이 국장이 언급한 1995년의 대표적인 사건이 났었는데요. 이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정부 청사 앞에서 트럭에 담긴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범인은 미국 사람인 티모시 맥베이였는데 이 공격으로 170명 가까이 사망했고요. 부상자가 거의 700명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국내 테러를 저지르는 건가요?
역시 뭐 극단주의자들이나 혐오범죄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자 집단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이 특정한 종교나 인종을 아주 싫어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1995년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는 작년 통계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에 총 39명이 사망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 FBI가 집계한 총 5차례 국내 테러 사건 희생자들인데요. 전년에서는 4차례 사건에서 4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었습니다.
작년에 5차례 발생한 국내 테러 사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작년 네. 8월에 21살 먹은 백인 우월주의자가 현지에 있는 대형 식품점이죠. 월마트에 들어가서 중남미계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총으로 쐈는데요. 여기서 22명이 사망했고 24명이 다쳤습니다. 또 앞서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 포웨이라는 데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유대교 회당 안에 들어와 총기를 난사해서 한 명이 숨지고 또 세 명이 다치기도 했었습니다.
FBI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나요?
예, 현재 미국 전역에서 1,000건이 넘는 이 국내 테러 의심 활동을 조사 중이라고 레이 국장이 밝혔습니다.
네.
50개 주 전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실제적인 위협을 포착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가 오랜만에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연방상무부의 경제분석국이 5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무역 적자가 약 6,170억 달러가 기록됐는데요. 이게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무역 적자가 처음으로 줄었는데요. 얼마나 감소한 겁니까?
네, 상품하고 서비스 분야를 합치면요. 전해인 2018년보다 적자가 11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이게 비율로는 1.7% 감소한 셈입니다.
네.
참고로 이 지난해 무역 적자가 미국 GDP, 국내 총생산 가운데 2.9%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2018년에 3.0%보다 0.1%포인트 줄어든 규모입니다.
무역 적자가 났다는 건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간의 수출이 약 2조 5천억 달러였고요. 수입은 대략 3조 1천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 수출이 2018년하고 비교하면 약 15억 달러, 그리고 수입은 약 13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수입과 수출이 다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요 수입에서는 산업용 원료 그리고 소비 상품이나 기타 상품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수출에서는 자본재와 산업연료 수출이 감소세를 주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감소했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기간 무역 적자가 6년 만에 줄어든 게 수입 감소 영향이 더 큽니다. 비율로는 지난해 수출은 1.3% 그리고 수입은 1.8%가 줄었습니다.
나라별 교역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대중국 무역은 어떤 실적이 나왔습니까?
예, 지난해 대중국 무역 적자가 약 3,500억 달러로 약 74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반대로 수출은 140억 달러가 줄어 약 1,000억 달러였고요. 수입은 약 870억 달러가 줄어서 4,500억 달러 가량 됐습니다.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다 줄었는데요. 역시 무역 분쟁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나라가 거의 19개월 동안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분쟁을 벌였었는데 아마 그 여파로 무역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이외에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한 곳으로 또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네, 국경을 맞댄 나라죠. 멕시코와는 1,000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2018년보다 적자가 약 210억 달러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EU, 유럽연합과는 적자가 1,800억 달러나 났습니다.
두 지역과의 무역 적자가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또 이 두 지역과의 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 밖에는 일본이 700억 달러, 한국 200억 달러, 그리고 러시아가 170억 달러 정도 적자인데 미국이 현재 이 중에서 EU와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무역 공세를 최근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역에서 흑자가 난 지역도 있죠.
네, 중미하고 남미 지역에서 540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또 홍콩이나 네덜란드, 호주, 브라질, 그리고 영국과의 무역에서도 흑자가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이 아주 긴밀한 동맹국인 영국과의 무역에서는 60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분명 삶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모든 걸 가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네요. 세상엔 날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More to Life 들어보시죠. 스테이시 오리코의 노래입니다. I go up, I come down, and I'm emptier inside. Tell me, what is this thing that I feel like I'm missing, and why can't I let it go? There's gotta be more to life than chasing down every temporary high to satisfy me. There's more than I live it up, thinking there must be more life. Well, there's life, but I'm sure there's gotta be more. I got the time and I'm wasting it slowly. This moment, I'm halfway out the door. On to the next thing, I'm searching for something that's missing. There's more to life than chasing down every temporary high to satisfy me. There's more than I'm tripping out thinking there must be more life. Well, there's life, but I'm sure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존 포드 감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Green Book.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아카데미상 시상식. 매년 가장 뛰어난 각 분야별 수상자들이 영광의 트로피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2월 9일인데요. 92회째인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등 6개 분야의 후보로 선정돼 최종적으로 어떤 상을 받게 될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것은 영화인으로서 최대 영광이자 후보로 오른 것만으로도 뛰어난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20세기 미국 영화의 거장 존 포드 감독은 무성 영화 시절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140편이 넘는 영화를 연출했고 4차례나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아 아직까지도 최대 감독상 수상자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 팬들은 존 포드를 기억할 때 서부극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서부극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분야에 큰 영향과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존 포드는 서부극만큼 비서부극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사실 예술성으로는 서부극보다 비서부극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감독이었습니다.
존 포드는 미국 동북부 메인주에서 아일랜드 이민자의 후예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연도는 1894년 또는 1895년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신은 한 인터뷰에서 1895년생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were you born?
I was born in 95. I went to Hollywood.
1895년에 태어났고 할리우드로 가서 조 감독을 거쳐 불과 19살에 감독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은 11명의 남매 중에 10번째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존 마틴 피니였죠.
메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틀랜드에서 아버지는 살롱을 경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들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미식 축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평소 해군이 되고 싶어 했던 그는 해군 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영화에 관심을 두게 됐을까요?
존 포드에게는 프란시스 포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 프란시스는 이미 할리우드에서 영화 감독 겸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그런 형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찾아갔죠.
존은 형이 제작하는 영화의 조연출로 일하면서 가끔씩 배우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존은 형의 중요한 보조원이었고 때로는 카메라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감독으로 진출을 합니다. 젊은 포드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정열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워낙 바쁜 감독으로 소문난 사람이지만 그의 기준으로 볼 때도 이때만큼 바쁜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존 포드가 처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은 1924년작 철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는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토착 인디언의 습격 등 난관에도 센트럴 퍼시픽 철도와 유니언 퍼시픽 철도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직 무성 영화 시대여서요. 대사는 자막으로 처리가 됐죠.
이 영화는 반사막지대인 시에라 네바다 현장 촬영이 많았고 무려 5천 명의 엑스트라, 2천 필의 말, 그리고 한 개의 기병연대가 동원됐습니다. 실제 역마차, 권총 등도 소독으로 쓰였습니다. 제작비에는 28만 달러라는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벌어들인 돈이 200만 달러나 돼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죠.
뭐니 뭐니 해도 존 포드를 기억하게 하는 건 서부극 아니겠습니까?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고전적인 서부극 영화의 전형을 수립한 감독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존 포드의 여러 서부극에는 명배우 존 웨인이 많이 등장하죠. 그는 유명한 배우를 발굴하는데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배우들도 아카데미 상을 많이 받았죠.
철마가 성공한 뒤 한동안 포드는 서부극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많은 사람이 영화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의 하나라고 평가하는 역마차를 내놓았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존 포드는 해군 예비군으로 들어가서 전쟁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영화 중에 두 편은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현장에 가서 전투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부상을 당하면서도 촬영을 감행한 용기로 군 표창도 받았습니다.
존 포드의 전쟁 다큐멘터리에는 한국전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다라는 제목인데 약 50분짜리 이 기록 영화에는 주로 미군의 활약상이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평화로이 살던 사람들이 처참한 비극을 겪는 모습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포드는 1946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좋아한 또 한 사람의 명배우 헨리 폰다가 주연이었습니다. 이어서 존 웨인이 등장하는 기병대 3부작이 나옵니다.
아파치 요새 노란 리본을 단 여인 리오 그란데입니다.
다 내가 본 영화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중학교 때 선생님 몰래 본 것도 있고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본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상당한 공백이 있다가 수색자를 연출했습니다. 텍사스 인디언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금방 명작으로 호평을 받았고 아메리카 필름 인스티튜트는 이 영화를 사상 가장 우수한 서부극 100편으로 선정했습니다.
존 포드가 유명한 서부극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가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이런 영화는 모두 비서부극입니다. 존 포드 자신도 그가 만든 수많은 작품 중에 폭력 장면은 그리 많지 않고 있더라도 가능한 한 짧게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Now my pictures do not always show violence. Very, very few of them do. And if they do show violence, it's over very quickly.
첫 번째 감독상은 고발자인데요. 이 영화는 아일랜드 독립전쟁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수상작이 나오는데요. 대공황 시기의 이야기를 다룬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였습니다.
They told me to tell you to get off and that's what I'm telling you.
You mean get off my own land?
Now don't go to blaming me. It ain't my fault.
Whose fault is it?
You know who owns the land, the Shawnee.
이 영화도 흔히 사상 최고의 명화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세 번째 수상작은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입니다. 또 네 번째 수상작 조용한 남자는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존 웨인이 주연이었습니다. 영화사는 이 작품이 인기를 끌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개봉을 해보니 그해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10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존 포드는 건강이 악화되고 시력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1960년대까지 왕성하게 영화계에서 활동했습니다. 존 포드는 아직까지도 최다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두 편의 전쟁 기록 영화는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고요. 필름 인스티튜트가 수여하는 평생 공로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통령 자유메달도 받았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메달과 함께 그를 명예 해군 제독으로 승진시켰습니다.
This is a night long to be remembered. Certainly will be by me. Thank you, Mr. President.
70대 들어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존 포드는 1973년 캘리포니아 팜 데서트에서 79세로 타계했습니다.
고향 아일랜드와 북아메리카에 대한 무한한 애정,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 남성적인 기법으로 표현한 존 포드는 고전 할리우드 시기를 대표하는 거장이자 미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존 포드 감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Dirt, D-I-R-T, dirt. 더러움, 때 혹은 땅의 흙을 가리킨 단어 dir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외에도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오늘도 VOA 기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and his appeal for help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political dirt. dirt, 오늘의 표현입니다. dirt의 원래 뜻인 더러움과 비슷하게 기사에서 쓰인 dirt는 누구에 관해 좋지 않은 정보, 명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dirt means unpleasant or harmful information about someone that could be used to damage their reputation. 비슷한 표현으로는 scandal을 들 수가 있는데요. political dirt, political scandal. 정치와 관련돼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 혹은 스캔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의회 민주당은 remain focused,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에. And his appeal for help. 그리고 그의, 즉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요청.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 스캔들을 찾으려는 시도에,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에 관련된 스캔들을 말하냐?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민주당 대선 주자 조 바이든에 관한.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and his appeal for help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Let's look at some examples. He tried to dig up dirt on his colleagues. 그는 동료들에 관해 안 좋은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 He tried to dig up dirt on his colleagues. She was spreading dirt about her ex-husband. 그녀는 전남편에 대해 안 좋은 정보를 퍼뜨리고 다녔어. She was spreading dirt about her ex-husband. 오늘의 표현, 안 좋은 정보, dirt. 이 표현이 들어간 영문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 황홀한 기분이에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ll alone I have cried, silent tears full of pride in a world made of steel.
아메리카.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